골로새서 3장 13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으로 말씀 듣고 그 믿음 자라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 그 영원한 천국 현실을 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또 순종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3절을 보겠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지금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보다 보면 또 전체적인 이 그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골로새서 또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그 컨텍스트를 항상 다시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3장 시작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을 찾는 그것도 그 잘못된 가르침, 그 2장에서 이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저희에게 주시며 이 예수님 중심 또 이 천국 중심 이것을 말씀하시느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그 새 창조된 현실, 우리의 천국 현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새 사람으로서 12절에 다섯 가지 옷을 입으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럼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새 창조된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삶의 현실, 그 삶의 모습이 이제 13절서부터 나옵니다. 13절을 보면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14절에는 이제 사랑하며. 15절에는 이제 평강과 감사. 16절에 가면은 그 말씀 통성. 그 다음에 찬양 예배. 17절에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이제 18절서부터는 이제 가족들의 관계.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자식들은 부모에게, 뭐 이런 모든 그런 관계. 그게 지금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섯 가지 옷도 긍휼과 자비는 이제 이 남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그 마음,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잘 평가하는 거죠. 온유와 오래 참음은 이제 어떻게 딴 사람이 나에게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대하냐. 지금 이 전부 관계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의 내용이 이 세상 수준에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천국 현실, 그 수준에서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13절을 보겠는데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처음에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용서하라. 11절 마지막에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요 마뉴 안에 계시니라. 즉 제가 쉬운 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다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뭘 생각해도 결국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으로 풀어지지가 않으면 성경적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를 안 하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세상 나름대로 다뭐 이해하는 방법이나 이해하는 중심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압니다. 즉 예수님이 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안에 계십니다. 그것으로 이제 다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면, 그것이 진리면, 그러면 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말씀이 풍성해서 예배 드리고 감사 찬양. 당연한 말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정말 무리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심한 명령들을 하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Unreasonable 하다 이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면 당연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뭐 정말 포인트를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사는데 그런 사람에게 즉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물 마시게 만들어 놓고 또 숨을 쉬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사람에게 물 먹어라, 물 마셔라, 숨 쉬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심한 것까지 하라 그러시나. 정말 할수 없는 걸 하라 그러시나. 이상하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뭐냐? 에베소서 4장 4절서부터 읽으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로 하나인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뤘는가? 그랬을 때뭐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입니까? 근데 하나 됐다. 이거는 그 결혼을 말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 근데 교인들도 같은 용어로 표현을 해 주십니다. 우리도 한 몸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게 결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런데 뭐 엄청나게 나누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혼의 그 이혼하는 그 퍼센티지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구원은 나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새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전체가 새 창조입니다. 즉 교회 전체가 완전한 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현실은 여러분과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죄졌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뭐 이루신 것이 다시 망가지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해서 그 마음대로 죄짓고 또 이런 것은 또 아니죠. 왜 하나님의 이 디자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걸로 말미암아 단번에 되는 그런 현실도 있는가 하면 또 오랜 세월을 통해서 또 이루시는 그런 과정도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지금 소유하고 있고 그러나 또 완전히 이루어진 현실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이루어진 그 마지막을 지금 보면서 그걸 믿으면서 이제 점점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런티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이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놓고 디자인하신 게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았으면 노력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전체가 지금 완전한 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진리인데 당연히 오늘 13절에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저희가 과거에도 많이 본 내용이죠. 또 한번 들어야 되는 내용. 아니, 사실 여러분과 저는 들었던 소리 수천 번, 수만 번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기 보면 나왔던 말씀이 또 몇 장 뒤에 또 나오고 아니면 같은 장 안에서도 몇 번 나오고 이렇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남의 잘못에 대해 관대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남이 잘못한 것, 그것에 대해 관대하는 것,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근데 그것도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몸에 뱄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게. 왜 용납해야 되느냐? 뭐 이유가 수도 없는데 전부 예수님 중심이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용납을 안 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납을 안 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까지도 용납을 안 하는 것이 돼버리는데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무슨 도덕적으로 뭐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서로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좀 이상한 말씀 같이 들리시겠지만, 서로 미워하면 어때요? 시큰 미워하다 다 지옥 가는 건데. 아, 왜 지옥 가갖고 열심히 미워할 건데. 영원히. 아, 그러면 지금부터 미워하면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뭐한 100년 동안 미워 안 하는 척 하다가 영원히 미워하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럼 정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의심이 되십니까? 좀 나쁜 말씀은 그 인간 말입니다. 그 인간, 정말 예수님 같이 될 거에, 그것에 대해 의심이 되시냐고요.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실패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 인간은 안 돼. 예수님도 안 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즉,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예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은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아, 물론 잘안 되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뭐 죄를 지금 짓고 안 짓고 그 얘기 좀 옆으로 빼고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고 잘 못하면 우리들의 죄죠. 어떻게 안 받아줍니까? 어떻게 용납을 안 합니까? 그리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서하라.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근데 그렇게 함의 이유와 목적도 다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즉 뭐냐? 예수님을 닮는 내용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결국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닮는 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 삶에 더욱 참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용서를 빌었느냐, 용서를 안 빌었느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했기에 용서하는 거지, 그 외에 어떠한 다른 이유도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건 간에 그 중심, 그 이유, 그 목적, 그 의미가 예수님이 아니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었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난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면 남에게 잘못을 했을 때 당연히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하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든 안 했든 용서해야 합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용서 안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죠. 야,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한줄 아냐? 그걸 알고 모르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거 알면 너도 용서 안할 거다. 아, 그건 하나님 은혜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인간끼리 놔두면 뭐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그렇게 용서하실 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격을 따지고 뭐 이런 것은 기독교의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하면 그것만큼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데 복받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기독교인이 자격을 따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복음 자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자체가 자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용서해야 합니다. 왜? 간단합니다. 용서받았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했기. 아이, 저, 뭐야. 많이 본 내용이라서 안 읽고 그냥 말만 조금 하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큰 빚을 져놓고 그걸 다 용서받았는데 조그만 빚 자기한테 진 자를 용서를 안 합니다. 거기에서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나 마땅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다. 즉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겸손이 있어야죠.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 어느 정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그 용서가 너무너무 큰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그 일은 당연하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 현실을 참으로 이해하고 믿으면 누굴 용서 못하겠습니까? 참으로 이해하고 믿으면 어떤 죄는 용서 못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가 이 말은 좀 하고 가야 될것 같네요. 또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말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 수준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런 말 같이 들릴까 봐이 말을 합니다. 아,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될건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신고를 해서 이 세상 법에 다그 저스티스가 주어지는 그때에도 용서만큼은 해야 됩니다. 누굴 용서했다고 그 사람이 이 세상법에 의하여 그런 이 정의가, 저스티스가 그에게 가야 되는 것을 부인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 무슨 죄는 용서 못하고 누구는 용서를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즉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자기가 지은 그 죄가 어느 정도로 많은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일수록 용서하기가 쉽죠. 다른 말로 하면, 남을 용서 못하는 모습은 자기 죄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한다,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돈으로 예를 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억만불을 탕감한 자가 뭐 몇백불 갖고 그러는가? 왜? 그래야 사람들이 아,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죄를 생각하고 남의 죄를 비교할 때는 자기 죄가 지금 억만불인데 그한번저 사람이 진 죄가 몇백불이라 이렇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사람들. 왜? 자기 죄가 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 함부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까? 정말로?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한 그 내용이라면 여러분이 죄를, 남의 죄를 용서해 준것 같이만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남의 죄를 사여 주지 않으면서 우리 죄를 사여 달라 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빚을 탕감받고 남의 작은 빚을 탕감 못해주는 그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 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다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참 나쁜 인간이다.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정말. 근데 여러분이 남의 죄를 용서 못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것이 여러분이 바로 그런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현실을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증거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 못할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롭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 안 하시겠다 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한테, 난 너의 죄를 용서 못하겠다. 감당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 현실을 알면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한번 같이 가보죠.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먼저 제대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뭡니까? 우리의 용서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조건이라 이 말은 절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들립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것이 많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잘 생각을 하고 이해하게끔 요구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이렇게 한번 다 찾아놓고 읽어보죠. 요한복음 6장. 그러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깝게 한다. 즉,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6장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면 말이 이상해지죠. 내가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먼저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이 그 다음인데 근데 또 보니까 내가 먼저 가는 그거보다 더 먼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 구절만 보고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먼저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즉 이런 수준에서 여기서도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 이 말씀.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 또 글자 그대로 그 말씀도 진리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남을 용서함으로 증거하는 것인데, 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즉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건데,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 다 자기 중심으로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남을 용서함으로 증거하는 건데, 그렇다는 말은 내가 남을 용서 안 하는 것은 나도 용서 안 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신다, 이 말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 당연히 아니죠. 성경 말씀인데. 지금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그 현실이 내가 용서를 안 받았다는 현실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 안 한다는 건 나도 끝까지 용서 안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용서 안 하는 그것 용서 안할때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는 하고 지금 알아야죠. 이런 구절들. 그러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말씀 아시죠? 형제가 내게 범죄 범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베드로는 7번도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를 얼마나 해줘야 됩니까? 7번 정도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참, 저희는 베드로 때문에 참 안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즉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 말이죠. 얼마나? 끊임없이. 즉 용서 못할 때가 없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항상.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럼 어느 정도 용서해 주는 겁니까? 즉 용서해 준후그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건 완전히 할 수가 없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와 어떤 관계로 계십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의 그 원수,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당한 그런 죄들, 용서해 주고 나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까지 가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어떤 관계로 지금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게 아니면, 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근데 우리도 이런 수준을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근데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놓고,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와 어떤 관계로 지금 지내고, 이게, 와, 이게, 어느 정도의 은혜요?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이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감사가 나오죠. 그냥 당연히, 우리는 아마 뭐 예수님이 당연히 나하고는 지낼만 하시지.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난 괜찮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 당연히 자기하고는 잘 지내야 되는 수준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금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되니까 된단 말입니다. 결국 천국에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루십니다.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눈에 보이게 성취하시네. 또 한 가지 말하면 로마서에 가면 12장도 이 얘기도 한번 하고 넘어가야죠.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셨더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하는데 참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판단해 주실 겁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했듯이 감옥에 가야 할 만한 그런 범죄를 용서한다고 경찰에도 알리지 말라. 이 말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끝에 가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코 손해 안 봅니다. 나중에 나한테 엄청나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천국에서 만날 때 저 사람의 죄를 그 원수를 갚았어야 되는데 할 때 예수님을 보시면 그 사람의 죄도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 당했을 때 이 뻔뻔스러운 목사가 여러분한테 가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딱이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 많이 말씀을 드려야지 그 당할 때 가서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잘 안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뻐. 또 바보 같은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이고 그러면 이게 무슨 예수님이 아니면 원수를 갚되 몇 배로 갚아줘야죠. 이왕이면. 제가 뭐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며 영원한 희년이, 즉 천국 현실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희년에 대해서도 몇 번 봤죠. 레위기 25장에 그 50년째 희년에 속죄일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날입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그 주기도문에 우리가 남의 그 죄를 용서하였듯이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내용에서 그 죄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빚으로 나옵니다. 빚지는 것. 단어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단어가 빚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번역됐을 때 debt라고 번역이 되죠. 즉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현실로 말을 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본 내용도 그렇습니다.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 빚을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년에 그 속죄일날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현실을 또 무엇으로 증거를 하느냐? 백성들의 빚을 면제해주는 날로.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서로의 빚을 면제해줍니다. 그날. 그래서 토지, 가옥, 가족 다 되돌려줍니다. 그 자유를 선포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나에게 빚진 자들, 즉 나에게 죄진 자들. 왜? 그 죄가 빚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에게 그 빚진 자들을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게 희년 때 일어나는 일인데 겉으로만 했었는데 이제 완전한 수준에서 마음에까지. 그래서 항상 그 희년이, 즉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졌다는 걸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 구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희년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니 어떻게 빚을 면제 안 해줍니까? 우리는 그 희년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빚을 면제해주면, 즉 서로 용서하면서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누굴 용서할 때 그 믿음이 와, 우리 예수님께서 희년을 이루셨구나, 영원한 희년, 와, 모든 그 천국의 현실이 이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0년 동안 뭐 좀 장사가 잘못되고 뭐 농사가 잘 안 돼서 땅을 이제 팔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다 소유하다가 아, 그때 50년째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때 아까웠을까? 아니면 기뻤을까? 돌려주면서. 세상식으로만 말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50년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그러나 천국 현실은 너무 기쁜 현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지금 기쁨을 가지고 그 셀러브레이션입니다. 이 수준에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그 모습입니다. 셀러브레이션. 희년을 기뻐하는 거죠. 이렇게 살라. 왜? 그 천국의 삶이 이미 주어졌기. 여러분, 그 현실을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 힘껏 증거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져서 서로서로의 빚을 다 용서해주는 천국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심히 남을 용서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천국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고자, 그 예수님 삶에 더욱 참여하고자 남을 용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